오늘 본문은 룻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압이 이주한 것은 실패였다. 그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굉장히 풍족했었다. 나갈 때, 이를테면 가족 전부가 다 같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서는 남편도 아들들도 다 없고 빈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과 빈손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떠날 때도 보면은, 세 명이 떠났죠. 근데, 변수의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오르반은 떨어져 나가고, 나오미하고 눈만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두 명 중에서 한 명마저도 사실은 동족이 아니고 모압 며느리죠. 근데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은 자기 자신의 이름부터 갈았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나오미는 희락이다, 기쁨이라는 뜻인데 지금 내가 이 빈손으로 돌아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무슨 뭐 운명의 장난이냐,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쓴물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은 대체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이렇게 정의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의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보면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기와장으로 이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렇게 긁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극강제인 상황에서 그런 재앙을 당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자기와 가장 가까이 살아온 아내겠죠? 그때 아내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욥의 아내도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거의 당연시 할 수 있죠. 놀랍게도 욥의 아내는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 죽어라. 이 말은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어떤 식으로 욥의 아내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 사람의 실체가 노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하는 말이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그러죠. 저는 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저주를 하는 아내를 버리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크리스천 전기를 읽어보면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매우 견디기 힘든 가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 그분은 그 아내가 어떻게 질투를 하는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존 웨슬리 유명하죠. 뭐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했죠. 그러니까 뭐 편지를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어떤 종류의 편지든 간에 여자들로부터, 여성들로부터, 뭐 기부인들로부터 뭐 왔죠. 그분도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선교하고 하신 분이니까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뭐 존경한다는 얘기였고, 뭐 상담도 있을 수 있고,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이 아내가 보고 견디질 못했어요. 원래 이 아내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그 과부였어요. 근데 웨슬리가 결혼을 했거든요. 주변에 다 말렸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서 그렇게 경건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 웨슬리의 배우자로서는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뭐 그녀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죠. 잘 배운 것도 없고 자기는 그런 사람 밑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 적도 많이 있었을 것이며 해서 동정도 갑니다만 어쨌든 결국은 그 여자, 그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 웨슬리가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혼자 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또 한 사람이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톨스토이 잘 아시잖아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이런 대작을 남긴 사람이죠. 톨스토이가 나중에 노년에 아내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배낭 하나 지고 나갔어요. 그 아내는 톨스토이의 그 사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르주아였어요. 대토지가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렇지만 그 땅을 농민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농민들을 위해서 살고 자기도 농민의 옷을 입고 살고 그리고 무조항주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사실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이분이 그 사복음서를 번역을 해서 따로 성경을 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주석이나 이런 코멘트를 한 거 보면 굉장히 탁월해요. 당시 주석가들 뭐 주석 다 비판하면서 다 그 꿰고 있었어요. 그럼 물론 이제 전쟁 같은 거 반대하고 그 당시 소련의 그 정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이나 위선을 지적하고 또 국가의 정책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교회에서 나중에 결국은 집을 떠났어요. 많은 나이에 집을 떠나서 결국은 그 도중에서 병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아무튼 이 같은 가시를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의 여러 가지 형태의 가시들이 있죠.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한 말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는지 아세요?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보면은 욥기 3장인데 그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욥의 발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굉장히 실망해요.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내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죽어서 사산이 돼서 나왔더라면 그게 차라리 내가 낫지 않겠느냐. 이 같은 고통과 시련과 이런 역경에서 내가 헤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탄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 욥기 27장 맨 나중으로 이제 가면은 욥이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전능자다. 어떤 면에서 전능하신 분이냐?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데서 아주 뛰어나신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욥이 이보다는 좀 더 낮게 정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좋게 묘사했으면 하지만 사실 이제 또 후퇴공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나오미가 하나님 또 어떻게 정의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죠. 그 1장 27절에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정의나 나오미의 정의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 교리적으로 믿죠.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시냐. 그 전능을 적용할 때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내게 고통을 주시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말을 꼬았다 그럴까요? 뭐.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거의 절실한 토로였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와, 굉장하죠? 욥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극심한 역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나오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나를 치는 일에 있어서 전능하시다.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 제일 잘하시는 일이라 이거죠. 이렇게 말한 것은 꽤 무리하다고 볼 수가 없겠어요. 독일의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그 신발 속에 작은 못 하나 들어온 것도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흔히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거든요. 결국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서 보면 그 과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서 교훈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 불러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교훈을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그때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며칠 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죠. 아니 우리가 이런 물이 없을때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이 쓴물, 이거 쓴물 먹기 위해서 우리를 뭐 출애굽 시켰습니까? 뭐 그런 소리 했겠죠. 근데 사실 굉장히 그 역설적인 것은 불과 사흘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근데 지금 와서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홍해의 바다를 지나는 기적의 체험을 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물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 뭐 우리들이죠. 뭐. 우리라고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위기가 오니까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홍해 바다 지난다면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이 막 찬양대장 역할을 했죠. 찬송하고 백성들 부르고 그냥 거기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며칠 후에 물이 쓰더라요. 이제 쓴물 한 방울만 이렇게 먹으라 그래도 당장 입에서 그냥 거품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실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배우는 것이 없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나무가지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걸 던져라. 그걸 던져서 그것이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26절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살이의 온갖 종류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런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이 마라의 출애굽 이후의 마라의 사건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물이 쓰다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쓴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쓴물을 줍니까? 이 쓴물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까지 하신 겁니까? 홍해 바다의 기적을 전혀 역순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심히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일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거듭 얘기합니다. 욥도 같은 일을 했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로 죽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에 대한 약속을 하신 분이 아니지 않겠어요? 욥의 경우처럼 비록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사탄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너무 쓰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쓴물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쓴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 몸에서 단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근데 쓴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물이 됐는데 그것을 이 나오미가 기억했더라면은 자기 자신을 보고 나오미가 아니니까 마라를 불러주세요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하고 두 아들을 모압이라는 이방인의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요 나오미가 묻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남편과 두 아들이 입었어야 할 수의를 자기가 입은 것입니다. 수의를 묻지 않았어요. 죽은 자의 수의를 입고 살았어요. 살아도 나오미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묻고 또 매해 죽은 자의 그 길을 생각하고 무덤을 방문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죽은 자의 수의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날마다 자신을 보고 나는 쓴물 인생이야 하고 한탄합니다. 나오미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재앙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아는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여러 가지 시련을 안겨주는 일이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산 사람의 몸에 죽음의 수위를 걸치게 하는 분이었어요. 자기를 치는 일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쓴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재앙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마라의 교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뭐 읽어라 읽어라 그러고 또 읽습니다 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훈을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삶에는 여전히 쓴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쓴물이 흐를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는 것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치유를 아마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새로운 위기와 고통 속에서는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나아가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마라 사건 하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마라의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따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그 쓴물을 체험하고 또 단물을 마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러죠. 거기에 물샘 열둘과 15장 27절 출애굽기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친 광야길에서 지치고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도록 시간적인 여유와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조금 더 갔더니 거기에 물샘이 있었어요. 근데 물샘이 몇 개나 됐습니까? 12개나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죠. 지파별로 샘 하나씩 차지한 셈입니다. 종려나무는 70그루, 예,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한 포기의 물도 저 풀도 보기 힘든 광야에서 많은 종려나무를 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옆에 장막을 치고 쉬었어요. 그야말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고 그리고 또 주시는 분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주셨습니다. 거기 그치지 않냐고 더 나아가서 12개의 넘치는 샘물을 주셨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주셨어요. 12개라든지 70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데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더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은 하나님은 마치 모호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더 풍성히 주시고 더 넘치게 주시고 더 나은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쓴물에 직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처럼 내 인생이 쓰다고 그렇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까? 내 몸에서 단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흐르니까 다들 삶이 피해가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싫죠.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마라의 사건을 기억하고 쓴물을 나의 고통과 나의 쓴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는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쓴물이 돼서 왔다고 했어요. 나는 빈손이 돼서 돌아왔다. 공허한 빈 껍질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2절을 볼 것 같으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의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굉장히 함축적인 말씀이죠. 이 빈손의 나오미, 쓰디쓴 인생의 이 쓴 잔을 마신 나오미, 공허한 삶을 온몸에 담고 온 이 나오미, 그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녀의 공허한 삶이 풍족으로 채워지고 쓴 삶이 단맛의 삶으로 일변되는지를 이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은 완벽한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할 때, 그것이 시작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잘 봐야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쓴 인생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오미는 마라로서 괴로움으로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추수 풍년기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풍년의 추수기였으니까 이것은 나오미의 어두운 삶의 소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거두어야 할 거둘 추수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죠. 흉년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왔다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인생에서 뭐 좋은 것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타이밍 속에서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오미와 루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리 추수기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기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 뭐 며칠 사이로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바빠요? 빨리빨리 거둬야죠. 여러분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올 때까지 모압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처럼 확 그냥 달려서 왔어요? 그렇지 않죠. 보침도 있었을 것이고 피곤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했겠죠. 그런데 추수가 시작한 그때에 정확하게 도착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우연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묶였던 일들이 확 풀려버려요.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씩 눌러앉은 거 그거 그렇게 지혜로운 처사였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은 그와 같은 인간의 실수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황혼과 여명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황혼은 여명의 이음길입니다. 여명은 황혼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나오미와 루시 처량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왔어요. 그들의 삶은 황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추수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황혼의 삶은 여명의 아침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모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베들레헴은 단순히 뭐 농경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누대께는 새로운 남편을 얻고 업된 자녀까지 얻는 곳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가지지 못했던 손자들을 품에 안는 수확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지향길을 외롭게 걷는 자녀들을 풍년의 추수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무지개가 나타나기 전에 먹구름을 지나가게 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흉년도 만나고 기근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들었고 그렇게 늘 믿고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처럼 심하게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에게 해답은 들리지 않죠. 사실 고난의 문제를 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녹듯이 그 모든 고난의 이슈들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 징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일부러 과학적으로 고난을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죠. 근데 우리들의 체험의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한두 가지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기 전에 종종 비우십니다. 내가 풍족하게 되기 전에 나를 빈손으로 만드세요. 왜 그럴까요? 빈손이 되어본 자들만이 풍족의 의미를 알아요. 전쟁에서 접은 사람만이 승리에 참된 의미를 압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빈손이 채워질 때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비가 와야죠. 무지개가 비와 먹구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부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풍족한 삶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의 삶에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아직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 않은 흠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통과 슬픔과 불의와 죽음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신뢰하고 주시고 더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꺾일 수 없는 의지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조만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실제로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크신 삶을 살면서 체험합니다.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장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가서 확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지 못할 재난을 당할 때마다 왜냐고 물으면서 자신을 괴로워하기보다는 자비와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꾸준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세세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마라의 체험이 있음을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가 받은 이름이 마라가 아니고 나옴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백 번을 갈아도 하나님 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희락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마라가 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쓴물로 내가 인도에서 너로 하여금 쓴물을 강제로 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희락의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빛의 나라로 옮겨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죠. 베들레헴으로 이를테면 옮겨진 거예요. 풍년의 땅으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풍년의 땅에 와서 베들레헴 땅에 와서 왜 내가 나 자신을 자꾸만 마라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그것은 모압 땅에서의 이름이죠. 자기의 본명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본명은 마라가 아니고 나오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원래 이름은 나오미예요. 희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기를 거부하십니다.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하나님을 욕과 나오미처럼 나를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라고 재정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신 대로 너희의 질병을, 너희의 아픔을, 너희의 고난과 시련을 치료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루키의 스토리는 깊은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는 나오미의 쓴물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과 섭리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단물 인생으로 역전됐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쓰라린 인생을 살아했던 비천한 두 여자들을 통해서 대구속의 드라마를 엮으셨어요. 시리와 낙담에 찬 그들을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출생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루스 사이에서 자식이 생기게 하셨고 그 아이의 혈통을 타고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당하는 비극의 현장 대해서 아주 조용히 역사하세요. 그리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죽음의 수위를 축제의 옷으로 바꿔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모압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압 땅은 이방신의 나라였어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서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마라의 고통을 겪었어도 베들레헴으로 인도된 이상 나오미의 이름이 참뜻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된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하도록 나오미의 룻을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나오미와 룻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룻을 인도하시고 넘치고 풍족한 삶으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도 동일한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공허한 우리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